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 사이의 싸움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30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전쟁터에 등장하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읽은 31절부터 그리고 오늘과 다음번에 보게 될 40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앞부분이 지금 3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은 다윗이 실제로 싸우기 전에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대화들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싸우러 나가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는 대화로 되어 있고요. 처음에 다윗이 이야기하고 사울이 대답하고, 다시 다윗이 이야기하고 사울이 대답하고,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31절 앞부분에 보시면 상황이 한 구절 나옵니다. 이 상황도 사실은 참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31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참 묘하죠. 왜냐하면 다윗이 직접 사울을 찾아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다윗이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군인들한테 물어봤잖아요. 만약에 사울을 죽이면 어떤 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아마 그런 이야기를 묻고 대답하고 이런 경우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누군가가 지금 골리앗 죽이면 어떤 상을 받느냐고 지금 막 물어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좀 뒤로 뺄 수도 있잖아요. 묻기만 하고 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렇게 뒤로 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가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사울이 다윗을 불렀다고요. 참,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다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이랑 싸우진 않으면서 다윗은 앞으로 훅 이렇게 밀어젖힌, 네가 나가봐 이러고서 훅 밀어젖힌 그런 장면과 비슷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사울 입장에서 보면 마침 우연히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신 셈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32절에 보면 이제 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먼저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또 뒤로 내빼지 않습니다. 사울이 불러서 갔을 때에 다윗이 내가 그냥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진짜로 이야기하죠. 내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3절 사울이 대답을 하죠.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민이라. 이 사울도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네가 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싸움터에 못 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일 수 없다가 아니라 넌 싸우는 것조차 할 수 없다 이렇게 아예 딱 잘라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유를 설명했죠. 너는 소년이고 어린아이고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입니다.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싸울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건 사실은 사울 입장에서 놓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상대가 돼 보여야 그래야 이게 싸움을 하죠. 저는 이게 참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늘 간곡하게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부진아 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니까 싸움이 나면 빨리 도망을 쳐라. 싸우고서는 막 두들겨 맞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들이 맞을까봐 염려스러워서 하신 거죠. 누가 봐도 한 주먹거리가 안 되잖아요. 한 대 주먹으로 푹 치면 그냥 나자빠질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도 보면 이게 조그만한 사람이고 골리앗은 뭐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니까 사울이 싸움이 안 돼. 너 싸움터에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기 보면 다시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해요. 이번에 조금 더 진일보한 거죠. 사실 그냥 사실은 내가 싸울 마음이 없다든지 이러면 지금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랬다가 안 돼 이러면 할 수 없죠. 이러고 뒤로 물러날 마음도 하죠. 근데 다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싸우겠습니다 했다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여지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살아왔던 경험을 쭉 이야기를 해요. 골리앗이 어려서부터 용사였다고요? 내가 비록 소년이지만 나도 어려서부터 양을 치고 살았는데 양을 치면서 만나는 어려움을 내가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내가 양치다 보면 곰이나 사자가 와서 새끼를 물어가는 때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쫓아가서 그 곰이나 사자 그 입에 물려있는 새끼를 양새끼를 내가 건져내왔고요. 그리고 건져내갖고 올 때에 곰이나 사자가 또 나를 공격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건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두 번째 이야기는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곰도 죽였고 사자도 죽였는데 골리앗 저것도 내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들어요. 이 다윗이 몇 살이나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야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구나. 여러분 사람이 말이 그렇지 곰이랑 사자랑 싸우면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강아지랑도 싸우기가 힘든 판인데 예전에 다른 동기 목사님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들어서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왔는데 아 글쎄 여직원이 용감하게 그 강도랑 싸워가지고 강도를 제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막 뉴스에 나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돈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은 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강도가 들어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순순히 돈을 주고 그리고 안전을 지키면 돈은 나중에 벌어서 채우면 된다. 왜 강도한테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데 더군다나 여자가 여직원이 칼 든 강도랑 싸움을 하느냐. 그 생명을 경시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은 어떠하냐면 야 자기가 목동인데 양의 새끼를 지키겠다고 곰이랑 사자랑 싸워서 그걸 죽였다.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용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집에서 내놓은 자식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이 내가 곰과 사자도 죽였으니까 지금 나가서 골리앗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서 이야기한다고요. 처음 했던 이야기는 싸우겠습니다고요. 두 번째는 가서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내용이 37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하는 세 번째 말인데요. 어쩌면 사무엘상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구절 혹은 가장 중요한 구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내가 어려서부터 곰과 사자도 이겼기 때문에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부연 설명을 해요. 37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참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뒤에 가면 이제 골리앗과 싸울 때도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야, 이게 다윗이 몇 살이나 먹었길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기 때문에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했던 얘기들을 쭉 지금까지 놓고 보면요, 사실 다윗이 했던 내용들을 보면 지나치다 싶을 만큼 자신감이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자신감이 사실은 단순한 자신감, 교만한 생각이 아니라 30절을 보면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가 곰을, 내가 이겼습니다. 내가 힘이 많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골리앗도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기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는 건 내가 과거에 어린 시절에 사자 곰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단순한 경험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참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다윗의 고백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다윗은 싸움을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야, 조그마한 녀석이 사자랑 곰과 싸워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의 이 마지막 신앙 고백까지 읽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마지막에 대답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울이 이 이야기를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의구심을 갖습니다. 정말로 사울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네가 싸울만하다, 네가 싸워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을까? 글쎄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늘 보던 뭐 화랑 관창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이 수세에 몰리고 우리가 힘이 들면 항상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용맹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 측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죽게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앞에 나가서 막 뛰어다니면서 전쟁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면 이쪽 사람들이 막 분노하거든요. 어떻게 저런 어린아이를 죽일 수 있는가. 그리고 저런 어린아이가 저렇게 창칼을 들고 싸우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뒤쳐져 있어도 되겠는가. 이러고서는 다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서 전쟁터에 막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사울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만하다, 이길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보냈다기보다는 그래, 그냥 네가 나가서 싸우다 죽어라, 그러면 그걸 기화점으로 삼아서 우리도 한번 뭔가를 한번 해보자,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정말 사울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을 보냈을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보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여기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점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 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인데 어쩌면 이렇게 어린 소년이, 경험도 별로 없는 어린 소년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거짓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성 하나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도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께 간구한다고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학자보다도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인생에 경륜이 많은, 나이 많은 노인보다도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높은 신분의 사람이나 혹은 나의 대적들보다도 나를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나이 많은 사람보다, 경륜이 있는 사람보다, 학자보다, 그리고 대적보다 든든한 믿음을 어린 아이들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갖고 있는 중요한 본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갖고 있었던 이런 귀한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믿음은 단순하게 그냥 신앙의 연륜이 쌓였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거나 높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믿음이 많이 든든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또 내가 나이가 들었건 젊은 사람이건 주님, 저에게 다윗의 믿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서 항상 다윗은 좋은 사람, 사울은 나쁜 사람, 이런 어떤 도식적인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사울이 처음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을 때 지금 다윗이 보이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집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거든요. 이스라엘의 전체가 노예로 끌려갈 지경이 되어서 다들 대성통곡하고 있을 때 사울이 참 용감하게 용기를 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암몬 사람 나와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사울도 여호와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지껏 있었던 삶의 경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울도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지껏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숫자가 적을 때에도 더 숫자가 많은 사람들을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신 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얼마든지 사울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현재 믿음이 없는 사울은 정말로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었는가? 아닙니다. 여지껏 살아오면서 하나님 베푸셨던 은혜들을 생각하면 귀한 믿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없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항상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은혜 받은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다윗과 사울의 대화는 이게 뭐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사이에 실제 벌어진 대화죠. 근데 이걸 좀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조금 늘려가지고 생각해보자면 하나님께서 불신앙적인 이스라엘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지껏 역사도 없고 힘도 없고 어린 소년처럼 불구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너희들보다 강한 곰과 사자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떠한 입장이냐면 불신앙적인 거죠. 사울 같은 태도인 거예요. 처음에 애굽에서 종살이다 출애굽할 때에도 애굽이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용사로 살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린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를 침공해 들어오고 있는 이 도적대들은 힘이 셉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은 안악 자손이어서 키가 크고 장대하고 오랫동안 싸움을 잘해왔고 청동기가 아니라 철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과 같은 입장이 사울 개인만의 입장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갖고 있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거 불신앙했던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런 태도를 우리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키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의 키나 돈이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감을 갖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제자들,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들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린 다윗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가 골리앗을 목전에 두고도 하나님께서 여지껏 나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골리앗의 손에서도 지켜주실 것이라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봅니다. 주님, 반면 다윗만큼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두려워하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도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 중에 다윗의 모습을 선택하는 사람들, 다윗처럼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지껏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붙들고 의지하는 그리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어서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